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1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데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8장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구장의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한 주제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과 어두움이 대조되고 생명과 죽음 또는 살인하는 마음 이런 것이 또 대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문 속에 거짓과 진리가 대조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도 그냥 무작정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중요한 또한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도 뭐 그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이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물의 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초막절에 제사장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서 저들이 마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근원이 우리 심령에 있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물,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8장도 초막절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같은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절에는요, 물의 예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의 예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이 굉장히 높은 사람 키에 한뭐몇배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이 마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램프죠. 등불을 크게 네 개씩이나 성전뜰에 세우고 그 지경을 밝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밤이 되면 제사장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횃불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갖 곳에서 모여들어서 이제 그 광경을 보는데요. 밤마다 그 축제가 참 너무너무 황홀한 축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왜이 사람들이 물의 예식도 하고 또 이렇게 불의 예식을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의 예식이 광야에서 반석을 재현했던 것처럼 불의 예식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클리어하게 그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밝은 불로 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처럼 보였지만 아주 밝은 구름이었습니다. 불이 있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다고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그 불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뜨면 이렇게 떠오르면 따라가야 돼요. 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불기둥은 그냥 비추기 위해서 있는 불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불길입니다. 이 빛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빛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 빛에 의하여 그들은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그 불의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서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 광야의 구약 교회를 40년 동안 이끌어갔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바로 그 영광에 비춰지는 빛이 바로 나였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왔다. 그 일이 성취되고 이제는 인격자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가 비춰주는 빛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멋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권자다. 지난주와 연결이 되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권자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돼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을 끌고 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당연한 거죠.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구약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누구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증거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계속 대화가 오가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30절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신빙성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마음이 쏠렸다. 혹시 이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같은 마음으로 읽었다면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들이 좀 신경 써서 지금 읽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아,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북돋아 주시지 왜 이처럼 호되게 그들을 야단치듯이 몰고 가시나? 예수님 말씀 편안치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너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믿는다는 말이 절대적인 표현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임시적인 믿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약간의 그 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해가 나고 거기에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비쳤을 때 다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프로비저널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실은 진실되지 않았던 거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표현을 가끔 그렇게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6장에서는 제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프로비저널하게 임시적으로 쓰는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뭐죠?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또는 제자라는 것도 프로비저널, 아주 임시적인 것이었다. 잠깐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좀 위압감이 되지 않나 이거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죠. 한 가지 방법은 이 구원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주권자 대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아직, not yet.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 계신 그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상태보다 우리 상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경험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경험 못했고 아직 성령의 강림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믿는다고 했지만 프로비저널, 임시적인 거였고요. 시들어지는 것이었어요. 왜? 심령 중심까지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불리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속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묻히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던 사건까지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순간에 과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알교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 속에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악한 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용서와 의롭다 하는 칭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믿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아직도 우리 밖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것을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Christ for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for, 위하여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위하여 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의로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전가됐다는 것은 나의 속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내면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의로운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 자,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진정한 나의 자신의 어떤 변화를 동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내가 의로워져서 아니죠.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린 변화가 있어서 아니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를 Christ for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프로비저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에 대하여 머리로 듣고 또는 겉으로 스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비를 입고 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비가 오면 젖지요. 근데 속까지 젖진 않거든요. 우비를 쓰고 있으면 그냥 빗겨나가지. 지금 그러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자, 잘 들어보세요. Christ for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Christ in us,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Christ for us, Christ in us.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믿음에 대한 이 중요한 한 가지 이 격려가 있다면 단순히 외형적인 어떠한 것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적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의하여 선지자에 의하여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 정도 사건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네 심령 중심에 성령의 생명이 태동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Christ for us 정도가 아니라 Christ in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 양면성이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요,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 우리 구했습니다. 그냥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 우리를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구원이 도대체 왜 구원인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라 그랬을까? 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두 가지를 구분하고 싶어요. 마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왜 이들을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사실상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면서 왜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앱솔브 됐다면, 그냥 비가 와서 바깥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 비가 우리 속까지 스며들어와서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막 생수가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47절에 나와 있죠. 말씀을 암만 해도 그들이 듣지를 못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 들리고 좀 빡빡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래도 좀 뭔가 여기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과 지금 같이 링잉해서 땡땡땡 뭔가 이렇게 울려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의 씨앗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복되게 하리라. 결국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였고,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 못하죠. 육신적으로밖에 모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당신이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옛날 분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느니라. 58장에 유명한 말이죠. Before Abraham was I am. Ego Eimi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I am.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예수님 스스로 신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었다면 나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즉 너희는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 그들이 누굴 닮았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닮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타락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아들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는 영광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진실 앞에 서서 가인은 거짓된 자로 드러났죠. 처음부터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조건 선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되 우리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깊은 그런 urgency, 좀 다급함이 동시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살인하는 미움이 있고 우리 속에 거짓말이 있다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내가 더 한 단계 올라섰다. 저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답을 내가 갖고 있고 저 사람을 내가 디딛고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갔다. 네? 내가 이겼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시작된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갔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뭐라 그러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라. 왜? 왜?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요.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요. 이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자손의 마귀의 아들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마귀의 행세를 하고 있진 않나요? 사람이 거짓말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참 잘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내레티브가 있단 말이죠. 근데요 그 스토리가 자꾸만 미화됩니다. 그 스토리가 자꾸만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스토리가 됩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뻔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단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항상 나.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내러티브를 미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중에 이제 제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화는 저는 뭐 책에서 본 거라든지 뭐 어디서 읽은 걸 따다가 예화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삶에 있었던 일을 갖고 이제 예화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또 반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화를 반복해서 이렇게 드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 예화가 점점 자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사건으로 있었던 일인데 점점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점점 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의 반응이 자꾸 오니까 그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피딩하고 싶고 말도 더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얘기를 10번 20번 하고 나니까 솔직히 지금 제 생각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짜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이제. 어디까지 붙은 건지. 왜냐 그 진짜 오리지널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아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스토리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예화를 못 쓰겠어요 이제는.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이 예화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에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거짓됨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호해요. 우리의 죄를 죄로 받아야 돼.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놀라지 않아야 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굉장히 찔러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단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도 이처럼 살인자요 거짓말자인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그가 대신 우리의 죄가를 지어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구원해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았다라는 교리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운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똑같은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용서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은혜가 또 동시에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로 만들어 가신다. 이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려운 단어 하나 쓸게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Alien righteousness. Alien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 외계인이죠, 외계인. 그러니까 나와 밖의 것, Alien righteousness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나는 정말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직 내 속에 살인적이고 나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에일리언, 나의 밖에 어떠한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다. 그것을 우리가 에일리언 라이처스네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속사정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시는 거예요. 뭘 입고 있어요? 예수님 입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에일리언 라이처스네스라 그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에게 옷만 갈아입힌다고 끝나나요? 살려야죠. 그러니까 복음은 옷도 갈아입히고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또 하나의 좀 어려운 단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Infused righteousness란 말이 있어요. Infuse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듯이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의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밖에만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성령에 내재하는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거듭나, 이것이 있을 때 새로움이 태어나고 우리 삶 속에 비록 우리의 옛사람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아도 그러나 우리 속에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태동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에 동의해요. 말씀이 기뻐요. 사랑할 때 즐겁고 미워할 때 체한 것 같이 속이 거북해요. 이전에는 등쳐먹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부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안 돼요. 그냥 양심에 약간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가 그랬듯이 예수님 만나고 할 수 없이 내가 가졌던 거 다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밖에서 의가 우리에게 덮여져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또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똑같은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infused righteousness,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그랬고 계속 그래요. 지금 8장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룸이 없다. 들어가 룸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돼요. 생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 저는요, 생명체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요. 잘 안 돼요. 다 죽여요. 저희 집엔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참 돌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강아지를 그냥 정말 자녀처럼 양육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금붕어를 사다 놓으면 금붕어 금방 죽어요. 안 돼요.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심지어는 저는 뭐 화초 이런 것도 잘 못 갖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 함께 계시던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본인이 그 집에서 키우던 화초를 화분을 몇 개를 교회에다가 기증하시며 저보러 좀 키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잘 못한다 그랬더니 어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다, 사랑만 해주면 된다. 그게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해보니까 즐거웠어요. 제 방 안에 이제 화초를 쭉 놓고 반응이 오는 거예요. 물을 주니까 새싹 이렇게 계속 그 새로운 또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아 재밌다, 별거 아니구나. 조금씩 배우는 거죠. 어떤 플랜트는 일주일에 한 번 물 주고 어떤 플랜트는 몇 주에 한 번 줘야 되고 선인장 같은 거는 뭐 아주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이렇게 쭉쭉 하다가 그 기쁨, 그 즐거움 뭐 이걸 이제 좀 누리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해외로 선교 사역 때문에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교육자님께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이 나무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좀 물을 주라고. 물을 줬대요.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돌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름 동안에 그 안에 너무 찌도록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을 전혀 안 틀고 방을 쓰지 않으니까 그냥 찌도록 더워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나무 잎사귀가 다 익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무나무 알죠? 넓적한 잎사귀, 두터운 잎사귀가 있는 고무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뭐 적지 않았어요. 근데 나무 한 그루니까 굉장히 커 보인다. 하여튼 집에 안에서 키우는 정도로. 근데 와보니까요, 일단 대부분의 나무 그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고 바닥에, 그리고 남아있는 잎사귀도 물컹물컹해졌어요. 노래지고 그러니까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도 푸르름을 지니고 있는 잎사귀는 몇 개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와, 이것도 죽였구나. 뭐 제 속에 죽은 거잖아요. 이것도 죽였구나. 절망스러운데 갖다 내다 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무나무는 특별한 나무라서 가지를 잘라서 심어놔도 뿌리가 나올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노란 잎사귀 다 떼어내고 파란 잎사귀 한 네다섯 개 남은 거 그대로 두고 한 나무를 세 동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심고 두 개 심고 그 다음에 뿌리 있는 거 다시 다 빼가지고 다시 양분 주고 심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저쪽에 정원 가꾸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텁소일을 좀 훔쳤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텁소일을 넣고 화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작은 고무나무가 세 개가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다 살았어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뭐죠? 아무리 죽음이 역사를 해도요, 생명이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았니 죽었니예요 지금. 네가 살았니 죽었니.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삶의 생명에 꿈틀거리는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은혜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불신한다는 사실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잘 안 돼도 그냥 하세요. 말씀에 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갈망하세요.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니 혹시라도가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 전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속에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태동된 것과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고 하면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스파크처럼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고 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하셨어요.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아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냐면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써 있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써 있고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 진리에 대한 문제 앞에서 굉장히 단호하신 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제 자신도 한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반적인 기성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좀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느낌이 뭐냐면은 정말 그러한 비판의 에너지가 저에게 있다면 정말 세상을 비관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정도의 에너지가 저에게 있다면 도리어 그것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역이 내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번창해 나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정말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이 언젠지 여러분 아시죠? 저 같은 교회 리더가 설교는 번지르게 했는데 제가 그냥 죄 앞에서 피식피식 쓰러지고 생명 없는 자같이 산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만큼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꾸어 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의 삶들이 운영됐어야만 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을, 이 성전을 지켜라. 이 성전을 가꿔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성전에서부터 쫓겨나가고 등지고 그들의 인생이 마귀를 답습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됐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가꾸라. 정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너희의 죄성에게 끊임없이 종살이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너의 몸에 행실을 주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 앞에 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결단, 믿음의 삶, 묵상의 삶, 말씀 앞에 순종, 나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해 나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제어해 나가고 성령께 복종시키면서 사랑과 순종, 겸손의 삶으로 정말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가꾸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큰 소리 치기는 쉬워요.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생명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처럼 그 마음을 반영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빛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들 된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내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비록 어떨 때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어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이미징하는 자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요새는 페이스타임이 있어가지고 자주 만납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자꾸 전화하면 저쪽에서 귀찮아할 텐데 이제는 알아서 전화를 자주 합니다. 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페이스타임 열어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점점 더 아버지 엄마를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따라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노래를 흥얼거리면 흥얼거리고 근데 처음에는 말이 어눌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 말이 또렷해져요. 아빠, 엄마건 기본이죠, 이제. 왜 제가 할아버지가 벌써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라고 안 가르치고 할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할비, 할미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제는 할비 그런데 정말 저를 보면서 할비 딱 똑바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 똑바로 따라하네. 이미테이션 하다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말을 듣고 이해하죠. 벌써 꽤 됐어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합니다. What does cat say? 고양이가 뭐라고 얘기하니? 미야오. What does lion say? What does snake say? What does snake say?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스네이크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꼬마가. 아. 따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아들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났다. 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고 이제 품으세요. 마음속에 생각을 품으세요. 아 내가 죄밖에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일입니다.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 천국 백성 됐다. 귀한 일입니다.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의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